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과 또 불화와 감정의 대립을 하게 되지요. 그 감정의 대립, 그것이 좀 더 심화되면 이제 정말 원수 관계, 이 원한 관계가 되지요. 정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서로를 정말 적대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과 감정은 상하게 되고, 마음과 감정이 상하면 좀 더 심해지면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파탄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지요. 기도가 안 되고요. 삶의 기쁨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은 감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감옥 같은 삶, 어딘지 모르게 꽉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많이 지치죠. 지쳐요. 지친 영혼들이여 회복을 경험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다툼과 갈등이 결국은 서로 용서하지 못함 속에서 얻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 관계의 아픔들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사람 보기도 싫다, 그 사람 만나기도 싫다,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의 그 상처가 결국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의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파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요,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꼭 기회가 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면 요하네스버그에서 내려서 잠시 거기서 스테이하고 거기서 그 비행기로 바로 이게 케이프타운까지 날아가거든요. 거기서 내리면 안 돼요. 모르는 분들은 내리는데 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지 않고 거기서 스테이 한 시간 정도 멈춰 있다가 바로 다시 그 비행기가 올라서 이제 케이프타운까지 갑니다. 이제 케이프타운 딱 가면 이 비행기가 어느 산을 딱 끼고 딱 돕니다. 쭉 돌아요. 그러니까 그 산이 테블 마운틴이죠. 테블 마운틴. 너무너무 멋지죠. 그 정상에 올라가면 마치 산이 이렇게 테이블처럼 평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평평한 곳에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거기서 바라보는 것이 아주 광경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멋진데요.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케이프타운이 유명한 것은 뭐 테이블 마운틴이 있어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거기서 가까운 바로 조금 떨어져 있는 루벤섬이 있습니다. 루벤섬. 예, 사진 한번 보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테이블 마운틴 산이고요. 그 이제 앞에 이제 루벤섬이 있습니다. 이 루벤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이 섬의 특징은 또 주변에 보면 이 펭귄들이 살아요. 예, 펭귄들이. 저렇게 펭귄들이 살고, 저 펭귄들은 인간에게 상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상처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펭귄들이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치잖아요. 예, 그냥 자기들 이렇게 하는 짓 하고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다녀요. 그러면 가서 막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예쁘죠. 자연 광경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유명한 이유는 이 섬에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이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면요. 이 섬의 이 중심 쪽에 보면 아주 큰 감옥이 있어요. 아, 지금도 가면 아주 섬뜩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굉장히 이렇게 좀 무거운 느낌을 주는 이 감옥이 아주 이렇게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섬에 저 감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칠 수도 없어요. 예, 도망치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저 루벤섬의 저 섬에 이렇게 저 감옥에 가면 바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물론 정치적 감금이죠. 정치적 감금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그 옥에 가두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지금 아까 바로 봤던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994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1990년도에 석방이 되거든요. 90년도에 석방이 돼서 1994년에 이 남아공 대통령이 되거든요. 남아공 대통령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멋진 정치를 펼치는데 이 인종 분열 이 백인들이 인종 분열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예. 이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 분열 정책을 펼치는데 아시다시피 이 남아공을 가면 지금도 이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두 곳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하나는 백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고 하나는 흑인들이 들어가는 입구예요. 같이 쓰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백인들은 흑인들과 함께 문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흑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그만큼 그 인간과의 그 갈등, 이 대립, 감정의 고립 이런 상태가 심각한 나라가 바로 이 남아공이죠. 더군다나 이 정치적 감금에 의해서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제가 이 누벤 섬에 가서 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넓지 않아요. 한평 남짓하나요? 한평 남짓하고 화장실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바닥 맨바닥이에요. 맨바닥. 그리고 이 한평 남짓한 곳에 갇혀서 27년간 지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마음의 분노, 원망, 그리고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기회만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 갚아주리라.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냐면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용서하기로 훈련해요. 용서하는 것을 훈련을 해요. 매일매일 이 백인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안고 그 섬을 나왔다면 내가 어떤 보복을 했을지 모른다. 충분히 공감이 가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가 90년에 나와서 1990년에 나와서 94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져요. 보복하려면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었고요. 충분히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그대로 안고 그 섬을 나왔다면 어떤 보복을 했을지 모른다.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을 해요. 그런데도 이 만델라 대통령, 만델라는 그 섬에서 정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용서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증오와 미움을 이곳에 감옥에 남겨두고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증오의 감정을 감옥에 놔두고 모든 원수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흑백 간의 화해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다. 흑백 간의 인종차별 정책. 그래서 흑인들을 짓밟고 흑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흑인들이 어떤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를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감금을 시켜서 27년간 그 누벤 섬에 갇혀서 있게 하면서 흑인들의 힘을 완전히 짓밟아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백인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자신이 그 섬에 나올 때에 그 증오와 미움들을 다 그 섬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왔기 때문에 흑백 간의 그런 화합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들 중에는 이처럼 감옥에 갇힌 채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증오와 미움과 대립,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마음의 분노와 참지 못하는 그런 화를 가지고 늘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고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보기만 해도 보기 싫고 그 사람 목소리도 듣기 싫고 생각도 하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요.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 하십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막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한 성도가 막 화가 나서, 목사님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절대로 죽어도 용서를 못합니다. 저더러 용서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다. 막 그렇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차분하게 그 사람을 잘 설득하면서 잘 다독이면서, 그래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용서하라 하십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거예요. 막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 미워하십시오. 계속해서 그 사람 미워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 상대가 당신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 계속해서 미워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꼭 지키십시오. 당신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미워할 짓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당신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만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혹 제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너무도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합니다. 용서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용서받아야 할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용서받아야 할 위치에 설 때가 많습니다. 모든 불편한 인간관계 속에서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과 갈등이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지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난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있을 때 비록 우리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로 인하여서 불편한 관계이지만 이 불편한 관계가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게 하는 유난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용서예요.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 주니까. 내가 혹 실수하더라도 내가 혹 잘못하더라도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관계가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그러면서 내심 칭찬을 기대하면서 좀 통 크게 좀 크게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얘기합니다. 마치 선심을 쓰듯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율법은 세 번이잖아요. 세 번. 그런데 세 번에 곱하기 2 했어요. 곱하기 2 해갖고 더 얹었습니다. 하나까지 더 얹어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심을 쓴 거죠. 칭찬을 듣고자 예수님께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일곱 번 정도 얘기하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운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칭찬을 들을 줄 알고 선심을 쓰듯이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가 있어요. 여기 베드로의 실수는 뭐냐면요, 용서는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베드로는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 정도, 일곱 번 정말 선심을 쓰듯이 통 크게 그래 내가 그래도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래 일곱 번까지 하면 괜찮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예요. 용서는 용서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의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의 대답을 하십니다. 의의 대답 22절 중간절에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씩까지라도 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진짜 혹을 때려다가 이거 엄청난 게 지금 붙어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곱 번이라는 이 숫자도 나름대로 선심을 쓰듯이 통크게 주님 앞에 물은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범위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 크게 용서한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하시겠습니까? 세 번이요? 저는 다섯 번까지는 할 것 같아요. 다섯 번까지는 용서할 것 같아요. 그래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그 정도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열 번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품이 더 뛰어나시니까 한 스무 번까지는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요, 자신 없어요. 그것조차도 자신 없어요. 세 번, 다섯 번, 그것조차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한 번도 용서하기 싫을 때 있어요. 한 번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고 통 크게 생각해서 한 다섯 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가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따라 하는 용서예요. 신앙을 따라 하는 용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에요. 별짓 다 해도 씻을 수 없었던 흉측한 죄인이었어요. 죄 지은 횟수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횟수 여러분 다섯 번 하셨습니까? 열 번 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어제까지도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머리로,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아니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자신 없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죄의 횟수를 생각하면요 어마어마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요 다섯 번, 일곱 번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 용서하고 일곱 번 용서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애초부터 다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숫자를 헤아리면서 너 이번만은 안 된다 이제는 내가 많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만해라 이제 해서 그렇게 숫자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요. 이미 용서받은 자. 그 흉악한 죄인이었던 우리, 더 이상 씻을 수 없었던 엄청난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우리,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한 주인에게 뭐 한 임금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임금이냐 주인이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한 주인에게 빚을 졌어요. 만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만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만달란트.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자,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노동자가 하루 일하여서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를 모으려면 6천일을 일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6천일. 좀 더 수치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세금을 거둬들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900달란트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전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들인 금액이 900달란트예요. 900달란트.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대략 짐작되십니까? 이스라엘 전체 1년 동안 세금을 딱 거둬들인 금액이 900달란트라면 한 사람이 만 달란트를 갚는다. 여러분,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학자가 이거를 계산해보니까, 현대적 감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드느냐. 노동자가 16만 4,384년 동안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분량이다. 만 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 16만 4,384년 동안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분량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온 가족을 동원하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고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애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것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줬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용서라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면, 용서의 성경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다 지워 없앤다,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 지워 없앤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실 때 아무 조건 없이 다 지워서 없애고 기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은 그 죄를 하나하나 다 꼽아서 한번 두고 봐라, 네가 다 갚아주리라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요. 다 지워 없애고 기억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 지식인들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엇이냐,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이거를 연구하게 했어요. 지식인들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2000년 동안에 온 인류 속에 그동안에 발명되었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라고 발표하게 했는데 그중에 비행기, 컴퓨터, 숫자체계, 시계, 거울, 교양학단, 아스피린 등 121개의 발명품을 발표했어요. 121개를 발표하게 했는데 그중에 미국의 작가이며 평론가인 더글러스 러스코프가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 뭐냐? 지우개라고 얘기했어요. 지우개.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컴퓨터에 보면 자판기 기능에 딜레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델키가 있죠. 이 델키는 내가 컴퓨터를 치다가 실수하거나 오자가 나오거나 그러면 따따따따따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지우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지우는 기능. 그런데 만약에 이 델키가 만약에 컴퓨터에 없다면 이 델키에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고 싶다.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많은 작곡도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이 화폭에 밑그림을 멋지게 그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상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나왔으면 지우고 다시 조금 더 다시 수정해서 그립니다. 거기에 색감을 넣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죠.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썼다 지웠다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너무도 멋진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우는 기능이 없다면 그냥 실수한 그대로 다 가지고 가야 된다면 이상야릇한 모습이 되겠죠.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죠. 어느 가정에서 부부가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말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말다툼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점점 막 세지는 거예요. 큰 소리가 막 치기 시작하고 서로 향해서 막 비방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출근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출근을 한다고 나갔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남편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분노 또 막 떠오르 이 올라오는 이 분노의 마음을 막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계만 자꾸 보는 거예요. 언제 돌아오나. 남편만 돌아오면 다시 2차전을 벌여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으로 계속 화를 막 참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오는데 활짝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아내만 혼자 하루 종일 괴로운 시간 보낸 거예요. 하루 종일 내내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한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남편을 죽였다 살렸다 막 남편을 막 미워했다 별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잘못을 하나도 기억지 않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지워 없애서 기억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비유가 진행이 되잖아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조건 없이 그저 용서받은 이 사람이 너무 신나서 막 신나는 마음으로 나오다가 우연찮게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그 사람에게 윽박을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언제 갚을 거야 막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자기는 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오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고작 100일 정도만이라면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결국은 옥에 가뒀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인이 32절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본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용서는 결국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막 뒤틀리고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여 나가는 상태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인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안타까워서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만 달란트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니라.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요. 용서해 주지 않았잖아요. 화가 난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 나쁜 종도 아니고요. 게으른 종도 아니고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마땅히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인데 나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러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얘기합니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 옥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옥졸들, torture, 옥졸들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뭐냐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곁에서 고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해요. 자, 만 달란트 받은 사람을 탕감해 준 거를 다시 없던 걸 하고 다 갚으라 얘기합니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한다.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지 않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고문하는 사람에게 넘겨진 것처럼 괴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예요. 크리스티 김이 쓴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용서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내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용서가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를 12가지를 얘기합니다. 12가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사탄이 틈을 탄다.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된다. 주님과 멀어진다.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몸이 쇠약해진다. 외롭게 산다. 과거에 묶인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생소하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색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늘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에서 주님이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주님이 영적인 도전을 해요. 그게 뭐냐면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결국 백단에 온 빚진 자는 용서하지 못함으로 이미 탕감받은 만달란트가 무의미해졌어요.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을 따라하는 용서이고 결국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영상을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형을 오인사살한 전직 경찰관을 용서한 피해자의 동생이 담겨있는 영상입니다. 그가 이 용서의 포옹을 하는데요. 잠깐 한번 영상 보죠.
이웃 주민을 오인사살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합니다.
And assess the defendant's punishment at 10 years imprisonment in the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예상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시민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No justice, no peace.
하지만 같은 시각 법정 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희생자 보탐 진의 동생 브렌트 진이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연 겁니다.
I can speak for myself. I forgive you. And I know if you go to God and ask him, he will forgive you.
이어 판사에게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며 묻습니다.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I give her a hug, please? Please?
Yes.
그렇게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That's the spirit in which I, and I think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a spirit of forgiveness, faith, and trust.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 동생이 보여준 용서의 포옹에 지역사회는 감동과 찬사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자기의 형을 오인사살한 이 경찰관을 용서하는 장면인데요. 그가 했던 말, 당신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당신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두 사람은 그 법정 안에서 용서의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흐느낌은 곧 이어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 함께 눈물 흘리고 감동하죠. 이렇게 신앙을 따라하는 용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습이고 이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신앙을 따라하는 용서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감동이 결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힘겨운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마치 감옥에 갇힌 삶처럼 꽉 막힌 답답함 속에 머물러 살면서 우린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실제로 용서함으로 그것이 감동이 될 때까지 연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비판은 삼가며 감사하게 하시고 의심의 안개는 거두어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다툼은 그치고 화해는 빨리 하게 하시며 오해는 풀고 서로 이해하게 하시며 보복은 주께 맡기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삶이 감동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실천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기에는 우리가 이미 받은 용서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기에는 상대방의 영혼의 가치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기에는 우리의 용서치 아니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용서하지 아니하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 않습니까? 용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따라하는 용서는 감동이 결론입니다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의 터널에 갇혀 있던 이들을 위해서 극진하고도 극진하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히 용서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원수된 우리들이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고이 모셔놓고 살아왔던 원망과 분한 감정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풍성히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을 따라하는 용서는 감동이 결론입니다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